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늘 간절함이 믿음과 결합할 때 해답이 주어집니다. 간절함이 믿음과 결합할 때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흡입하는, 내게 끌어들이는 그 능력은 간절함과 믿음입니다. 그것이 결합할 때 희한하게 예외 없이 부흥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이 기록을 뒤져봐도 이게 이 공식이 맞습니다. 성경적이냐? 예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 가운데 지금도 은혜의 비가 막 흐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만 적셔지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길게 전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을 초청할 텐데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지. 재물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 대신에 그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때 두 가지 여러분이 유혹이 있을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그 사람은 저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면 받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색에서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에게만 찾아가도록 섭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바라보느냐? 다윗과 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었는지, 그 비웃음을 몰랐겠어요? 근데 그 비웃음이 자기 옷이 흘러내리고 왕의 채통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크게 보였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원했고 언약궤가 이동하는 이 놀라운 순간 하나님의 열망 가운데 자기가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내 영적인 성공을 책임져 주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신사적이고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영원한 것을 보상해 주는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 권능을 그 사람이 부여해 주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한 가지 메시지, 주제는 한 가지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계속 맞아. 내가 이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놓으신 것, 오늘은 내 삶 가운데 카이로스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나는 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제한된 뭔가를 대기권을 벗어나는 이런 인공위성처럼 인계점, 그것을 뚫기 위해서는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속력이 추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그 인계점이 간절함과 믿음의 결합이에요. 그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끌어당기는 그것을 팍 터뜨리는 어떤 역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전부 다 필요해요. 목사님 저도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문맥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시작해요.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보다 약식, 짧은 형태의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5절에서 시작해서 오늘 읽었던 13절까지에는 이렇게 이런 내용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품고 있어야 될 확신 관련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할 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세상에서는 간청하고 응답을 받아내는데 그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르다. 그러니 이 세상의 선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선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이것을 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에는 이것을 주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확신 가지고 구하라. 너희가 구하는 대상인 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정말 좋으신 분이고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친구 비유를 듭니다. 5절 6절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친구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밤중이고 다 자고 또 유대인 가정이고 할 때는요.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정은 보통 깔판을 깔고 한방에서 문 걸어 잠그면은 누군가가 와서 똑똑해서 빵을 챙겨주기 위해서는 다 깨워야 돼요. 옆에 가까이 있는 짐승의 소리까지도 나면서 그렇게 깨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집 구조 자체가 온 식구들을 깨우는 이 상황에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고 가라 늦었다 이거는 아니잖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8절에 비유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의 사정을 생각해서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우리 성경은 약하게 번역했습니다. 이 뉘앙스를요. 그의 그 뻔뻔스러움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밤 1시쯤이면 찾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계속 두드리면서 이 집안의 사람, 동물들 다 깨울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누구야 저 무식하게 이 시간에 안에서 자려고 그랬는데 가라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 친구 너무 무식한 거예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니 누구야 하면 문 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 잠재우기 위해서 일어나서 빵 챙기자 빨리 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친구의 그 뻔뻔스러움 수치를 모르는 그 뻔뻔스러움 때문에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은 이런 친구냐 귀찮아서 응답하시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친구 웬만한 요구 다 들어주잖아요. 도와주고 같이 있어서 참 좋은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밤중에 찾아와서 하는 데에는 우정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줘요? 이 친구 너무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안 좋은 평판이 들겠는 거예요. 이 친구의 처지가 딱해서 친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곤란해지니까 이 모멘하게 해서 확 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구할 때 귀찮아서 너 입막음 하기 위해서 준다고 그 하나님인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잠자리에서 부수수 일어나서 마지 못해 주는 그런 차원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그러니 약속을 믿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새벽 2시에 젖먹이 아이가 일어나서 칭얼거립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합니까? 너무 늦었어. 아침에 봐. 2시는 너무 하잖아요. 이런 엄마 없어요. 왜 이 아이가 칭얼거려 2시에? 자기 엄마니까. 자기 엄마는 2시에 찾아도 된단 말이에요. 2시에 울어도 돼요. 자기 엄마니까. 근데 아르바이트 하는 내니가 내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부부가 자리를 비웠다 해봐요. 2시에 울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이 아줌마가 엄마처럼 챙길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2시에도 찾아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징얼거리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약속된 것을 아버지께서 구하라고 약속된 것을 징얼거리라는 거예요. 요구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런 이해를 품고 다음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있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강구의 대상이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은 한계를 가진 세상 친구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이세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요구하고 달라고 구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11절, 12절, 13절이 왜 있는가? 이것을 확신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친구 사이보다 조금 더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비유로 호소합니다. 친구 관계와는 다른 차원의 관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아닙니까? 1세기 유대인 가정, 자식 있는 아버지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생선 먹고 싶다는 아들이 있어요. 마련하기 귀찮으니까 비슷한 모양의 뱀을 던져준다?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가 메추리 알이 먹고 싶다고 그래요. 메추리 알을 구하는 수고가 싫어서 아이의 징얼거림을 잠재우기 위해서 비슷하게 생긴 정갈을 던져준다고요? 아무리 이 아빠가 안 좋은 아빠라 할지라도 밖에서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아빠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와서 자기가 키운 그 아들이 뭐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거 집어가지고 성의 없이 그렇게 그러게 보니까 독성 있는 뱀이나 점가를 그렇게 던져주는 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13절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악하다는 이 말은 보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숨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정도의 안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그때 보네로스라는 헬라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사악한 일을 행할 때 이 보네로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씁니다. 조폭 멤버가 되어서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막 돈 뜯고 이렇게 할 때 보네로스라는 말을 써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그 아빠에 대해서 보네로스라는 말을 안 써요. 너희가 이 정도로 사람을 해치고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아빠일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는 그 조폭이 자기 집에 와서는 자기 아들 챙겨준단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 여러분이 그 믿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게 하신 그 주님께서 거대한 선물을 주신 그 주님께서 예수 잘 믿고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육신적인 소욕 대신에 주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잘 살겠다고 승리하는 삶 살겠다고 옛 습관 대신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살겠다고 성령을 구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 세례 받아서 새로운 기도 언어 받아서 더 주님 많이 높이고 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되며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기도 언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도 언어, 방언이 내 삶 가운데 일상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내 것으로 약속된 분복임을 알고 구하는 거예요. 줄 계획이 없는 선물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 내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고 성령 세례 믿고 구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믿음으로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요구함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풀어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감정적인 뭔가가 없더라도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가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생명처럼 확실해요.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속성을 가진 분이세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을 약속해놓고 그것을 못 지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정이 바뀌었거나 어떤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분이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과 지킬 의도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분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분을 믿고 요구하는 이 세 가지가 성령 받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다섯 개의 지점을 간단히 보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6개월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6개월 전입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6개월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간절히 구했을까요? 믿음 확신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는 그 필요를 못 느꼈고 의미도 몰랐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 주님께서 6개월 뒤에 십자가에 가십니다.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여 하늘로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때 다시 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제 뭔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들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필요를 느끼기 시작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는 있었지만, 주님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말을 지킬 수 없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내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으로 입히시기 전까지는 제자 삶을 살 수 없구나. 성령 세례 필요를 절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집니다. 시리어스하게, 아주 심각하게 이 성에 머물라라는 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 당부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오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열심과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믿을까 봐, 확신 못할까 봐 거듭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제자 11명과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전체 120명이 모여서 성천하신 주님을 마지막 보고 난 다음에 한 곳에 모여서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들이 그냥 기다리기만 했을까요? 아니,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전에는 믿으시지 않았어요.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뭔가 다가왔습니다. 아,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게 성공하는 삶이 아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한 곳에 모여서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의 흠수들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약속 지키십시오. 열흘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아 하고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못 돼요라고 했기 때문에 몇 달이 아니에요. 며칠이 못 돼요. 그날이 다가옵니다.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여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딱 열흘 지났을 때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는 마지막 이 부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마음 준비 관련해서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세를 받는 것은 주님의 뜻임을 확신하십시오. 성령세를 받는 것 주님의 뜻임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성령세례를 선물로 받는 것이 섭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받도록 섭리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는 받도록 섭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집 아이, 내 자녀는 우리 집 냉장고를 내 허락받지 않고 문을 열 수 있도록 섭리가 되어 있어요. 성령세례 받는 것은 그 집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구할 때 임하십니다. 이것은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섭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은 성령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갈급함과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결합하면 영적인 폭발력은 늘 있습니다. 세 번째, 좀 더 실제적인 조언을 말씀드리는데요. 성께서 오셨을 때 신체적인 경험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그 경험들을 정형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역자가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혀를 성대와 혀를 사용해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해줄 때요. 안수할 때 한국말로 우리말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나가면 해도 되는데 오기 전에 한국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성령 세례받기 원합니다. 저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한국말로 이렇게 쭉 하다가 제가 안수하는 그 순간에는 한국말 하시면 안 됩니다. 방언 이미 받은 분들은 방언을 계속 하거나 더 크게 하거나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안수하는 순간에 방언을 더 세게 하십시오. 그러나 방언 기도 못하는 분들은요 한국말 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에 내 혀를 자신의 성대를 입을 열고 새로운 소리와 음절이 스님께서 나를 타치하셔서 나가도록 허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라 하면 그 라를 따라가서 라바이 키야카 라바 어떤 사람은 그냥 아기처럼 계속 동일한 것을 반복할 거예요. 그때 그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때 내가 안수하고 있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국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 있는 원리를 따랐어요.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면 내 마음은 내 마음의 생각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지만 영어로 기도할 때는 마음에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할 때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요?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성께서 혀를 터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가는 대로 허용하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옹알이처럼 이렇게 떼어진다면 크게 하라고 제가 말할 거예요. 그럼 크게 하시면 돼요. 그럼 방언이 좀 더 성숙해지면서 강력하게 방언을 말하면 할수록 때로는 눈물을 동반하기도 하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손이 떨리기도 하고 그때 어떤 현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을 처음부터 의지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되면 더 크게 기도를 지속하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쭉. 네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의 성령 세례처럼 목회자의 안수 없이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믿음으로 구하고 스스로 기도함으로 안수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요? 간절함과 믿음이 결합하면 목회자가 안수할 필요 없이 성령께서 강하게 그 개인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 개인의 간증을 잠시 하고 찬양팀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짧게 제가 읽는 게 좋겠습니다. 1983년에 저는 예수 믿고 5년 동안 방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받았던 선교단체에서 방언이나 다른 은사들은 사도시대 이후로 중단되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 있던 해 선교단체 가운데 성령 은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가르쳤고 그때부터 저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방언 기도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했고 그때 결혼해서 다니던 원당 순복음교회 금요 철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방언을 사모했습니다. 철야 예배가 밤 12시 조금 넘어 마치는데 버스가 끊겼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집에 오면서 아 오늘도 못 받았구나 하면서 허탈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신앙생활 대충하는 이 사람 저 사람은 다 봤는데 왜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가.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갈급함이 더 일어나서 철야 예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1990년 여름 저는 그때 대한항공 국제선 여객 운송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성객이 빠뜨리고 간 설교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설교 테이프는 미국 LA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였습니다. 저는 동일한 테이프 설교를 20분은 더 들은 것 같습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해 가을 미국에서 열린 드레스디아스에 참석해서 눈물 흘리며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개인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 방언 기도를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크게 고백했어요. 같이 참석한 형제들이 함께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오전 마치는 시간까지 방언을 받지 못해 내심 낙담한 상태로 교회에서 잡아준 모텔로 귀가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차를 태워주던 안수 집사님이 오늘 금요 철야가 있는데 가시겠느냐? 그럼 나중에 제가 픽값하러 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2년 동안 금요 철야를 다녔는데 미국에 또 와서 금요 철야 예배를 간다? 내심 낙심된 마음도 있고 해서 피곤하다는 것을 핑계로 오늘은 먼저 잠자리 들겠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장면이 지나가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까지 내가 육신을 거스르고 뭔가 결단했을 때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지금 잠을 잘 것이 아니라 철야 예배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에게 라이더를 부탁해서 교회 철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이 참석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찬양이 뜨거웠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 말씀을 전한 사역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세례받기 원하는 분, 치유 기도 원하는 분 앞으로 나와 앉으세요. 그 교회가 카펫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방석이 없어도 이렇게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좀 속도를 해 갔는데 이미 첫 줄에 20명 정도가 첫 줄로 확 채워져 있었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두 번째 왼쪽에서 대여섯 번째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앞에 기도로 받으러 나오는 사람은 한 5, 60명 좀 된 듯 했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힘을 다해서 부릅시다. 그런 다음 우리 모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 한 뒤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찬양 한 곡을 연이어서 두 번 반복해서 부른 다음에 그 설교자가 마지막 찬양 다 하고 자 주여 삼창합니다. 마지막 찬양이 끝났습니다. 동시에 두 손을 들고 전심을 다해서 하라고 외쳤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그때 저의 위아래 턱이 고정되었어요. 다쳐지지 않았어요. 혀가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말을 만들어내는데 쉴 새 없이 눈물이 나오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한 시간 정도 그 자리에서 방언을 한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거나 내 평생에 이 기도 은혜를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 생애 가운데 30년 전 임했던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세상에는 어떤 좋으신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부어짐을 간구하면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만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으로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준비해온 그리고 주님을 앙망해온 이 사역의 시간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지나치지 마십시오. 찾아오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영역 성령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 귀히 쓰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구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앞에 있는 형제들은요 이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고
가라바야 가라바 예 가라바야 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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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바야 라바야 라바야 라바 예 가라바야 라바야 나라바야 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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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Yeah,
Lucky, I can't, I'm a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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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